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15 창설 75주년을 맞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며 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토가 창설된 지 75주년을 맞은 사이를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동맹인 나토의 창설은 우연도 당연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대에 걸쳐 자유를 지지하고 침략에 맞서기 위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세계는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냉전 시대에는 옛소련의 전체주의 세력에 맞섰고 미국에 대한 2001년 9.11 테러 공격 때는 동맹국들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나토 헌장 5조를 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발동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선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한 것과 지난 3년간 회원국들이 연간 국방비를 약 800억 달러 늘린 점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적대국들이 놀라운 단결을 깨려고 획책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진전을 지켜내고 이에 기반을 둬야 한다면서 나토 영토의 곳곳을 지키겠다는 동맹국들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 나토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어떤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안보 방호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국제구호단체 활동가 7명이 사망한 데 대해 3일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월드 센트럴 키친 차량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미국 시민 한 명을 포함해 7명의 구호단체 직원들이 사망한 데 대해 분노를 표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구호 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와 그 결론을 공개하고 공습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두 장관이 통화해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패배를 확실히 보장하고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대해 정기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영구적인 휴전, 가자지구의 이주민의 귀가 등이 보장돼야만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들 중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3일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간 가자지구의 세계보건기구팀이 병원들의 남은 물자에 대한 접근과 직원들과의 대화를 위해 허가를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레수스 사무총장은 현 상황이 처참해 보인다면서 가자지구의 최대 규모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은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에 하마스의 지휘소가 있다며 지난 1일까지 2주 동안 하마스 소탕 작전을 펼쳤었습니다. 사무총장은 가자지군의 36개 병원 중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는 병원을 포함해 단 10개 병원만이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정보기관 신베트가 하마스군 고위 정보장교를 신문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촬영 일시와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이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2007년 하마스에 합류한 아부 아마드라고 밝히면서 군사정보 부대가 알시파 병원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하마스 내무부,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정부까지 그곳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할 것이라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3일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일 관계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 장비 공동 개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실시된 미한일 3국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 3국 협력에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선박에 수상한 과거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선박 위치 신호를 끄고 북한에 들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지만 함경 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 최고기온은 영상 8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서해와 함께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 장비 공동 개발에 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 다음 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군사 및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과 잠재적으로는 공동 생산을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you'll see next week are steps for the first time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캠벨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신미국 안보 센터가 미국, 영국, 호주의 3국 군사 동맹인 오커스 및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대담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같은 가까운 파트너와 더 깊고 핵심적인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및 기타 기술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우리는 특정 종류의 공동 생산 합의를 경계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가장 정교한 무기라도 신뢰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점점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역동적인 미일 협력을 현대화하고 업데이트하려는 가운데 이뤄지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ext week after what we think will be a seminal and historic
그러면서 다음 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최근 양국 간 격동적인 활동의 정점이자 미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일 미국을 공식 방문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한일 공조 강화 등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building on work from previous administrations, Republican and Democrat.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공화당 및 민주당 행정부가 한 일을 기반으로 중요하고 혁신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늘리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오커스는 더 큰 틀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쿼드를 정상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태평양에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 네 곳의 해양 민주주의 국가 간 여러 합의를 제도화한 것, 그리고 한일 간 매우 어려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공동 목표의 영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 미한이 3국 관계에서 한 일을 역내 관여 확대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캐멜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는 교훈이 있다면 북한과 중국 정부가 잠재적인 모험을 고려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이뤄진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make clear that what has been undertaken in Ukraine cannot be successful.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건설적이고 깊이 있게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백악관은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 등 영내 안보 현안뿐 아니라 경제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와 논의할 중요한 사항이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 환경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우려,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ll be issues to talk about in term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Concerns about the DPRK, concerns about
아울러 일본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미한일 3자 협력 지속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ll be plenty of opportunities to talk about how we can continue not only our b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가 필리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논의할 많은 의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안보 현안 외에도 경제와 무역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국 철강기업 인수와 관련해 미국 철강 노동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제철은 지난해 12월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내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US 스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의 상징적인 철강 회사였으며 미국 내에서 소유하고 운영되는 미국의 철강 회사로 남아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가동되는 강력한 미국 철강 회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을 방문해 국빈 만찬이 포함된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방문은 미일 동맹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 점증하는 일본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정치, 안보, 경제, 인적 유대를 강화해 미일 동맹이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는 국방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2일 기시다 총리 방미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주일 미군의 통제 구조와 권한을 현대화하고 일본 정부가 창설하는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새로운 상호작용 체제를 만드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 first and the biggest bucket will be defense. I expect that you will see a statement of intent.
그러면서 이 같은 미일 동맹 현대화 작업이 북한과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캐리 빙엔 CSIS 항공우주안보국장도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미사일 경보 및 방어체계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직면한 모든 도전 과제, 특히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일 동맹은 미한 동맹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강력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두 중요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유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동맹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현재 국제 질서에 대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주변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위협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고 이들 북중러 국가들 간의 협력은 점점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 안보 계획과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등 중국에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미일 군사 지휘 관계에 대한 발표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을 방문해 국빈 만찬이 포함된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미한의 3국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공격적 행동 등 영내 안보 현안뿐 아니라 경제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 호주, 필리핀, 인도 등 다른 주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큰 그림의 전략적 조율은 지역 안보 구조의 특정 요소와 관련된 발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협력에 관한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사회를 조성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와 조율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크로닌 석좌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이란 사실은 새로운 3국 해상 순찰이 고위급 동맹 논의의 결과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침략이 실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과 기타 군사 프로그램이 오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중국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려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양자 동맹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일은 매우 긴밀한 동맹관계이며 북한이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북핵 억제 방안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ery close allied relationship and indeed North Korea will be one of the subjects mentioned discusse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가 일본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와 그 배경도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의 일체의 접촉을 거부했지만 기시다 총리에게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중요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기시다 총리는 군사 분야,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납치자 문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북일 간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중요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ime Minister Kishida is on that with the military,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but also the abductee issue and the importance of trying to to resolve issues.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질의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로 단연 중국을 꼽았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미일 양국의 국방비,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지휘 및 통제 체제, 무역과 투자 등 경제 문제, 한국과의 양자 및 삼자 관계의 중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와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시오코 고토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시점에 열린다며 이런 관계를 활용해 양국을 넘어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이어 가장 흥미로운 진전 중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간의 3국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억지력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주멀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것 같다면서 물론 안보 관계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파트너십과 외교를 통한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멀트 CEO는 또 과학기술 분야,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민간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하거나 협력을 보여줄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말 광범위한 의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의 경제 발전을 돕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ll be a broad array of items on the agenda. You know, of course, our security relationship, but also there'll be a focus on our global partnership.
주멀트 CEO는 또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선 양국이 안보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에 중요해질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함으로써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announcements about ways in which we will enhance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as security partners.
주멀트 CEO는 또 미일 양국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이 추구하는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서 한국의 참여는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삼각협력은 미한일 삼각협력의 뒤를 잇는 것이라며 미한일과 미, 일, 필리핀, 삼국 모두의 목표는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과 수적 우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도 미일 협력에 한국이 관여할 여지나 역할이 있느냐는 질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양자협력과 삼자협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워싱턴과 도쿄는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해 양자 및 삼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발전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실시한 미한일 3국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 3국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일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미한일 3국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우리 집단군의 향상된 복합성과 유동성은 방어훈련을 정교화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3국 파트너십과 협력의 힘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3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약속은 안전하고 규칙 기반이며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일 미한일 3국은 한국 제주도 동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 일대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미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 외에 F-16 전투기가 참가했으며 한국 공군의 F-15K,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한일 3국의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2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억제 조치의 성격도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 모두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선박에 수상한 과거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신호 위치를 끈 채 지난 1년간 단 두 곳의 항구에 입항했는데 북한에 들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연루 의혹으로 한국 정부에 억류된 선박 더이호는 올해 1월에야 처음으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V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서 더이호의 지난 1년치 운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2023년에 전혀 운항하지 않다가 올해 1월 7일 중국 웨이하이항 인근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위치를 알리는 만큼 이때부터 이 장치를 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이하이항 구두에 접안한 더이호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1월 25일 뱃머리를 한반도로 돌리더니 나흘 뒤인 29일 새벽 1시경 부산항에 입항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에 상세히 남긴 선박 정보에 따르면 2,999톤 규모의 산적 화물선인 더이호는 비한국인 선원 13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더이호는 부산항 입항 약 17시간 만인 28일 오후 6시 5분 다시 출항했는데 이때 한국 항만 당국에 신고한 다음 목적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그러나 더이호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선박은 마치 블라디보스토크로 항해하려는 듯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약 4시간 만인 29일 오후 10시경 다시 기수를 부산 방면으로 돌리는 특이한 항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대한해협까지 남하하더니 다음 날인 1월 30일 오전 6시 23분경 위치 신호 발신을 중단하며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더이호가 다시 지도에 등장한 건 58일 만인 3월 28일입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의 중간 수역에 재등장한 이 선박은 한국 남해를 따라 이동하다가 돌연 기수를 부산항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해 나포돼 한국 영해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의 항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위치 신호를 끄고 사라졌던 58일 동안 어디에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는 것입니다. 각국 항구를 운항하는 화물선이 위치 신호를 끄고 두 달이나 잠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켜두고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로선 더이호가 AIS를 끈 채 북한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선박은 북한 해안에서 50에서 70마일 이내로 접근하면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꺼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록만으로는 선박이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 관할의 제한 수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What normally happens is that vessels engaged in illegal activity usually switch off their AIS when they get to within 50 to 70 miles of the North Korea.
제3국 선박이 북한 수역에 진입하면서 AIS를 끈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앞서 BOA는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위성사진을 통해 대형 선박의 입출항 장면을 확인했지만 이들 선박은 AIS 자료에 근거한 마린 트래픽 지도엔 단 한 척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이 AIS를 끄고 라진항을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선박이 AIS를 끄고 운항한다는 BOE의 지적에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일 때 AIS를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선장이 AIS의 지속적인 작동이 선박의 안전 혹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안 사고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IS를 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이호가 지난 1년간 정박한 항구가 웨이아이항과 부산항 두 곳뿐이라는 공식 기록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더이호는 지난해 5월 토고 선적을 취득하며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장신 11호였지만 이때부터 새로운 이름과 선적으로 운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운항 기록은 웨이하이항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한 올해 1월과 최근 한국 정부에 억류될 때가 전부로 그 외 항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가의 화물선을 구매한 선주가 선박을 묵혀두긴 어려운 만큼 주로 AIS를 끈 채 운항했고 그만큼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의 등록 소유주는 중국 홍콩 소재 HK 일린 쉬핑으로 더이호 한 척만 소유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와치전 위원은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선박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y doing so, South Korea is also signaling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UN sanctions. And I think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이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점상 제재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제재 회피의 가해자를 밝혀내는 전문가 패널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임 정부의 접근법과 비교해 적극적인 제재 집행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은 여러 차례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러시아에서 선적된 북한 석탄이 한국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됐으며 2018년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두 대가 부산에서 선적돼 이후 북한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의 유류 제품을 건네는 선박 간 환적에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유조선들이 대거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대북 해상 거래 주의보를 통해 북한 선박과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18척의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 중 7척이 줄곧 한국 부산과 울산 등을 드나들며 불법 환적의 중심지로 통하는 동중국해 공해상에 여러 차례 머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붙들린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억류한 뒤 매각 처리했는데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란 사실이 이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3일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이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더이호를 나포했습니다. 현재 더이호는 부산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정박해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3일 우리는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에 연루된 두 척의 러시아 선박에 대해 이번 주에 발표된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러 간 무기 이전을 방해하고 폭로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최근의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한국의 최근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차원의 제한 조치 강화와 관련해 모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알과 앙가라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관 두 곳과 이들 각 기관의 대표 두 명은 정보기술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지속적인 북러 간 협력 정황에 대해 양국 간 모든 무기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찬성했던 결의안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보리와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무대에서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취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제재 조치에 한국 등 여러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마스 신킨 아이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태도를 바꾸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useful way of intensifying international pressure.
그러면서 그 같은 제재 조치는 북러의 잘못된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른 많은 국가들이 대응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 과제들의 조기 완료와 모든 미사일의 핵무기화를 최근 잇따라 선언했습니다. 의도적인 과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신형 고체연료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 16 나형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지구권 내 임의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 미사일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 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을 조기에 마무리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대남 공격을 위한 전술 핵무기,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중률 최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극초음속 미사일, 기습 공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 핵 잠수함과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그리고 상대 진영을 살피기 위한 정찰위성 등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공언들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ICBM의 추력과 ICBM 탄두의 각계 재진입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정밀 타격을 위한 탄두 조종 기술을 확보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전술 핵탄두, 화산 31도 성능 확인을 위한 핵실험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 4년차에 핵심 과업을 조기 완결했다고 밝힌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 이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상당히 의식해서 최대한 핵무기 고도화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핵무기 고도화가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그 프레임화가 되면은 이게 상당히 되돌이키기 어렵겠구나라는 불가역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비핵화란 접근의 현실성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전략무기 개발 완결 선언은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성공 이후 나온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장하고 나선 배경엔 미국 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수 있다며 북한이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핵 협상에 나선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고 명예 교수는 북한이 올 들어 미일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게 핵 능력 감축이랄까? 그런 정도의 조치는 시급한 거죠. 북한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 완성 선언하고 이 다음부터는 그 능력을 기초로 해서 그 결국은 이제 외교력의 기초니까 뭔가 좀 새로운 판을 한번 벌려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죠.
일본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4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이해를 얻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공통인식을 근거로 해 미일, 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조기 달성 주장은 미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보 위협이 빚은 결과라고 대내외 선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무력 완비를 선언함으로써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등 경제난 해소책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부분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경제 부분 또는 이제 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 농촌과의 격차 이런 부분이 점점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사 부분과 경제 부분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체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완성을 선언했지만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무기 시험은 기술적, 정치적으로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울 게 국방 분야 외에 없다며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 차원에서도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으로 대북 제재 위반이 증가할 것이라고 에릭 펜튼보크 전 패널 조정관이 전망했습니다. 펜튼보크 전 조정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뿐 아니라 대북 제재의 주요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이 무산된 것을 반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에 관한 권위 있는 보고서 발행이 중단되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제재를 위반할 위험도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펜튼보크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조정관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패널의 활동 중단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In Moscow and in Beijing. Because the panel
이번 결의안 부결을 통해 제재 체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진정한 입장이 명확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오래전부터 거짓이긴 했지만 어쨌든 제재 체제를 준수한다.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재 체제도 제재 결의안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결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그러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이 현장에서 의미한 것은 아마도 제재가 더 많이 위반될 것이란 점입니다. 유엔 결의가 훨씬 더 적게 이행될 텐데요. 특히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거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제재를 이행할 필요성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셨는데요. 패널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So one is responsible for finance, another is responsible for missile.
패널에 8명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각각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한 명은 금융 문제, 다른 한 명은 미사일 문제, 또 다른 한 명은 핵 문제를 맡는 식이죠.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제재 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 전문가는 북한의 금지된 물품이 제재를 회피해 선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재에 대한 언론 보도나 싱크탱크 보고서 등을 참조하기도 하면서 심층 조사를 벌입니다. 패널은 매년 두 번, 즉 6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에는 분량 제한이 있는데요. 각 전문가가 보고서에 넣을 초안 문건을 작성한 뒤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합의하죠. 패널은 보고서에 권고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제재 회피에 취약한 허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 모두가 그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권고를 하기로 동의하면 그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죠. 중요한 것은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든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독자는 누굽니까?
And the people who look at it most, I think, are the world's financial.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후 발행되는데요. 공개 문서이기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은행, 보험회사들이 가장 많이 볼 겁니다. 또 기업의 감사 부문에서도 많이 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들은 제재 위반자들과 우연히라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고서를 읽고 곧바로 행동이 들어갑니다. 제재 위반자들을 확인하면 거래를 끊습니다. 보험이나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사실 패널의 활동이 가장 효과가 있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이제 패널 보고서가 나오지 않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금융회사나 기업이 제재를 위반할 위험이 더 커진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패널이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패널만 보고서를 낸 건 아닙니다. 기자들이나 싱크탱크들도 정보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패널 보고서만큼 총체적이지 않습니다. 정보를 찾는 것도 더 어려워졌고요. 다른 문제는 언론 보도나 싱크탱크의 조사 결과물 등은 패널 보고서만큼의 권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내용을 보고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 위반 사례와 관련해 심층 조사를 벌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까?
South Korea, 패널의 활동이 유엔 회원국들의 의견에 의존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프랑스, 영국, 일본이 주로 패널의 제재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런 정보 중 일부는 공개 영역에 있지 않죠. 한국과의 고유 정보에 바탕을 둔 정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패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 방법은 주로 서신을 통해서인데요. 제재 위반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가나 기업, 개인들에게 서신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패널은 유엔 안보리에서 위임한 권한이 있기에 서신을 받은 대상자들은 질문에 상세하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재 위반 혐의가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까?
Making... 네, 전문가들은 각국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몇 년 동안은 많이 방문한 게 어렵긴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요. 각국에서 싱크탱크와 언론인, 정부기관, 정부 부처들에서 브리핑을 하곤 하죠. 때때로 민감한 내용이 다뤄지는 브리핑이지만 패널이 제재 집행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협조적이었습니까?
A great deal of sanctions goes through both China and sanctions.
아닙니다. 제재의 상당수가 중국과 러시아가 대상입니다. 제재 회피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패널은 양국에 많은 서신을 보내죠. 양국의 기업과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패널들이 지난 몇 년간 이 두 나라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항상 패널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재 회피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패널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대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패널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패널이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Yes, absolutely. But I like to think.
물론입니다. 제재 위반자는 자신의 이름을 패널 보고서에 올리고 싶지 않죠.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제재 위반자들에게는 당연히 큰 압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도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세 나라 모두에게 있어서 패널 보고서는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패널이 실제로 그 세 나라가 하는 일을 조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패널이 더 이상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지 않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에릭 펜튼보크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부재에 따라 예상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지만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 남북도 대체로 흐렸다가 맑아집니다. 수풍과 구성은 종인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9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용연은 맑고 오전에 바람 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7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자강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16도, 강계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원산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는 맑겠습니다. 함흥과 원산, 장전 지역으로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 함흥의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함경북도, 맑습니다. 선봉과 김책은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3도. 선봉은 아침 최저가 영하 1도, 낮에는 10도입니다. 양강도 김영권 지역은 종일 맑겠고 해산과 삼지연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삼지연은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8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구름 많지만 대체로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15 창설 75주년을 맞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며 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토가 창설된 지 75주년을 맞은 4.15를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동맹인 나토의 창설은 우연도 당연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대에 걸쳐 자유를 지지하고 침략에 맞서기 위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세계는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냉전 시대에는 옛소련의 전체주의 세력에 맞섰고 미국에 대한 2001년 9.11 테러 공격 때는 동맹국들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나토 헌장 5조를 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발동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나선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한 것과 지난 3년간 회원국들이 연간 국방비를 약 800억 달러 늘린 점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적대국들이 이 놀라운 단결을 깨려고 획책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진전을 지켜내고 이에 기반을 둬야 한다면서 나토 영토의 곳곳을 지키겠다는 동맹국들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 나토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어떤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안보 방호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국제 구호단체 활동가 7명이 사망한 데 대해 3일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월드 센트럴 키친 차량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미국 시민 한 명을 포함해 7명의 구호단체 직원들이 사망한 데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구호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와 그 결론을 공개하고 공습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두 장관이 통화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패배를 확실히 보장하고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대해 정기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영구적인 휴전, 가자지구의 이주민의 귀가 등이 보장돼야만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들 중 기능을 하는 곳은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3일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간 가자지구의 세계보건기구팀이 병원들의 남은 물자에 대한 접근과 직원들과의 대화를 위해 허가를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레수스 사무총장은 현 상황이 처참해 보인다면서 가자지구의 최대 규모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은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에 하마스의 지휘소가 있다며 지난 1일까지 2주 동안 하마스 소탕 작전을 펼쳤었습니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의 36개 병원 중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는 병원을 포함해 약 단 10개의 병원만이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정보기관 신베트가 하마스군 고위정보장교를 심문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촬영 일시와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이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2007년 하마스에 합류한 아부 아마드라고 밝히면서 군사정보 부대가 알시파 병원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하마스 내부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정부까지 그곳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할 것이라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3일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일 관계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과 중요 군사 국방장비의 공동생산을 위해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